안녕하세요. RP 인스티튜트의 열린 강좌 전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1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는 새로운 철학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철학의 시대는 과거 신의 철학 시대에서 엘리트의 철학 시대로 변화되고 오늘날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몸의 철학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과거 이상이나 머릿속에 있던 철학이 우리의 몸 철학의 시대가 되므로 살아있는 철학의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철학의 주체가 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개개인들이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몸에서 생각이 시작되고 우리 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구조주의 사회의 몸철학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통 사람도 철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짐이 하나 더 늘은 셈이죠. 왜 보통 사람이 철학을 해야 되는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 같이 이제는 저절로 우리가 세계인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인으로 편입이 돼서 조그만 지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경계를 넘고 더 큰 경계로 넘어서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타인을 이해해야 되고 다른 세계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므로 이 이해하는 수단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철학이 실질적인 성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장사에서 큰 장사를 하고 큰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철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부에서 여러분들께 예고해드린 것 같이 2부에서는 디자이너와 예술인을 위한 철학, 도대체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에게 철학이 왜 필요한가, 정말 그것은 꼭 필요한가, 그것이 왜 성공의 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여러분들께 강재규 감독과 강우석 감독, 두 강씨 감독이 국내에서 데이트를 치고 해외로 영화를 가지고 나가면 번번이 깨지고 마는 그 까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서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근덕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작품을 보면요. 제가 실미도를 보면서 이래서 이 사람이 회로 가지고 가질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자, 실미도에서 보면요. 그 버스를 탈취해가지고서 이제 질주를 하는데요. 그 버스 안에 실린 시민들을 말이죠. 그 실미도 강호석 감독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이 짐작으로 취급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림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이 서양 같은 데서는 이 대중들의 인권이라든가 또 배려하는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끌어내고 대중들을 사로잡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버스 안의 장면 같은 데서는 대중들의 아픔들, 자기가 공연이 피해보는 아픔들, 만약에 거기에 그 버스 안에 탔던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을 주인공급으로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하고 진하게 아픔을 나누는 장면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쩌면 해외에 나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배려거든요. 이 인간에 대한 배려가 서양하고 한국하고 동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양인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이 사람들이 왜 감동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어떤 보편성의 차이, 이쪽의 보편성이 이쪽에서는 왜 개성이 되고 이쪽의 보편성이 이쪽에서는 왜 전혀 안 먹히는가 하는 이런 보편성의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을 고상하게 해서 철학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죠. 조금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 깊이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자기 콘텐츠를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경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철학이 없으면요. 디자이너는 단순한 이미지 기술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바닥에서는 결국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이미지 기술자는요. 감각을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금속을 가공하는 이 세공사들이요. 이 30대 후반이면은 되게 은퇴를 합니다. 왜 은퇴를 하냐 그러면은 손이 굳어져가지고서 정밀한 반지나 이 보석이나 기금속료를 취급할 수가 없어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감각에만 의존한다 그러면요. 이 감각이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를, 좋은 시를 쓰는 젊은 시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좋은 시를 쓰다가요. 나이가 들면은 시를 못 써서 은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이 신춘문예를 등단한 시인들이 그 신춘문예 등단작이 데뷔작이자 은퇴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말 감각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나이 어린 여자하고 연애를 하려고 하고요. 또 마약 같은 것에 취하고 정말 그 자기를 그 버리는 그 감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송두리째 버리는 그런 모험까지도 하거든요. 이 번뜩이는 이미지를 지키고 다시 재생산하는 힘이 바로 철학에서 나옵니다. 내가 받은 강렬한 느낌이요. 이것이 왜 나온 것이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의문을 던지고요. 바로 그것이 나오게 된 원인을 생각해서 추리해서 찾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뭔가 디벨롭 해가지고 또 발전된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대학에서는 길을 쓰고 뭐 미국의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서구의 대학에서는 길을 쓰고 대학생들에게 철학과 미학을 가르쳐주려는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재생산시키기 위해서 느낌을 어떤 느낌인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그 느낌을 단지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차례로 재생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술가와 디자이너에게 왜 철학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일단 콘텐츠를 국제화시킬 수 있고 좁은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번뜩이는 영감을 보존하면서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디자인하고 있는가, 상대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이거는 바로 성공의 도구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에게 개성을 부여해주고 차별화를 시켜줍니다. 자, 개성화라는 것은 분명한 보편성 위에서, 객관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개성이라는 말이 객관성이라든가 이 보편성하고 정반대의 말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개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편성을 함유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개성화를 하기 전에 보편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철학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전요, 관념이 아니라 몸철학이 된 시대입니다. 이 대중들을 읽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없으면은 일단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철학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인정을 받은 것에 더욱 박차를 기해서 전문가로 키워주는 것이 바로 미학입니다. 미학이라는 철학에서 나오는 한 파트로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가,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또 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가?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적인 작용 중에서 아름다움에 관한 것, 미적 취미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서 세분화하는 거죠. 바로 철학을 해서 무장한 여러분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 미학으로. 미학으로 디자이너와 예술가가 어떻게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째는 우연성을 제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왜 이것을 만들었지? 이것을 만든 까닭은 왜? 왜야? 그러면서 내 작품을 만들게 된 미적인 과정, 미적인 추론 과정을 바로 미학으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다르게 변형할 수도 있고 그것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 미학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까지 미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어떻게 발전됐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는 조화의 미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조화의 미가 깨지고 바로크에서 생동감의 미, 활성미, 바로 생동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 생동미라는 것이 또 아카데미 미학에 또 밀리게 되고 다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 로코코의 우아미입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서 1848년을 기점으로서 이 바르비정파라든가 또는 이 사실주의라든가 인상주의파가 제시한 것이 바로 느끼는 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19세기 전환기에 일어선 것이 인상미거든요. 인식미. 그러니까 인상미에서 인식미로 변화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왜 변화됐는가, 변화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중요한 것은 오늘의 그럼, 오늘의 유행하는 미는 무엇이고 다시 내일쯤은 어떤 미식이 유행할 것인가를 감을 잡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감을 잡는다 그러면요. 이것이 대박 맞는 겁니다. 바로 대박 맞는 공부예요. 대중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나가지고서 그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건 히트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천재들은 미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 느낌을 알아냅니다. 그냥 그 몸으로 받아들여요. 몸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재빨리게 세상을 읽은 것을 딱 풀어내면은 아, 대박 맞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 팝스타라든가 지금 세계에서 히트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다 나는 것이고 이 천재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우리같이 아니라 나같이 둔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연성을 연속성으로 발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감각을, 단순한 느낌을 정확한 그 무엇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더욱 감각적으로 발전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된 발전으로 일회용이 아닌 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학은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키워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술이론은 여러분들을 성공하는 디자이너나 성공한 예술가로 만들어줍니다. 네오 아방가르드, 이 후기 모더니즘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제일 큰 변혁이 바로 이제는 미학으로 무장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예술이론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미니멀리즘 작가들이죠. 개념 예술 작가들입니다. 60년대 이후에 이 들어선 작가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철판 몇 장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론을 붙이고 자기 예술 이론을 붙여가지고서 수백억을 받는 막말로 사기를 칩니다. 그 예술 이론은 백남준이 말대로 1000%의 고동 사기를 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 한국인 출신으로서요. 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바로 이우한 씨입니다. 50호짜리 그림이 지금 수십억 가는데요. 이 전 세계 유명한 미술관과 갤러리는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그림을 보면요. 그냥 주로 코발트색으로 대형붓으로 그냥 찍찍 몇 번 긋고 마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체로 줄만 그것도 물감을 아끼려고 하는지 흐릿하게 긋고 긋는 작업만 하는데요. 진짜 막말로 누가 그려도 한 30분 정도면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수십억 원 받을 수 있게 한 힘이요. 이 사람은 바로 예술이론입니다. 그 이우한 씨는 서울대 1학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밀항을 했습니다. 예, 집안이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뭐 유학 갈 형편도 안 돼가지고 밀항을 해서 이 사람이 공부한 게 철학입니다. 이 철학을 공부하고 예, 자기가 그 모노파 물파라는 그 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만남을 찾아서라는 예술 이론을 만듭니다. 그 만남의 논리라는 예술 이론을 만들고 이것이 예, 그 당시 일어났던 현상학적인 그 이 상황과 현상학의 대두와 미니멀리즘의 대두하고 맞물려져 가지고서 결국 세계적인 작가로 성공할 수 있는 미술 이론가가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이분을 성공시켜준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 과정미술의 리차드 세라 같은 작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단순한 작업들, 정말 이거는 미술인가? 이건 미술이 아니잖아라고 던질 수 있는 그런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이 예술 이론으로 무장해가지고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자기만의 전문 이론을 가지면 좋죠. 그러나 그건 힘들어도 여러 사람들의 그 선배들의 예술 이론을 공부해서 그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이론을 응용해서 자기 작품만 설명할 수 있어도 자기 팀 안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요. 보통 한 팀에 한 명씩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설명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다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궁극적으로서는 그 팀 안에서 묵묵히 일하던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고 이 바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 팀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선두 경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술 이론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논리적으로 갖추어지고 창작 과정과 작업을 힘으로서 변환시켜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흘러간 것 같습니다. 철학과 미학과 예술 이론이 어떻게 디자이너를 전문 디자이너로 키워주고 다시 예술가나 디자이너를 성공한 예술가나 디자인으로 키워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철학이나 미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비주류가 아닌 주류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주류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서양 철학 같은 경우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이 주류 철학 같은 경우는 이 현실 바로 서양에서 서양사와 함께 서양의 문화예술사와 함께 영향을 미치고서 그대로 진행된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그 다음에 이 신플라톤주의로 해서 예, 다시 이 데카르트로 해서 이 칸트로 이어지고 예, 칸트에서 이 니체로 이어져서 니체에서 바로 모더니즘 철학과 후기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주 철학입니다. 그에 영국의 뭐 공리주의라든가 또 마르크스주의 철학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철학이 있는데 사실 이 철학이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요. 한 사람을 연구하는데도 평생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삽질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 엉뚱한 데서 삽질하다 보니까 이 철학의 본질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비주류 철학 사이에서 그것이 정말인지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만 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 경계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역시 미학에도 주류가 있습니다. 이 주류와 비주류를 잘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MP3로 또다시 들려주게 된 것은 영사UK의 후원자님의 배려에 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감사합니다.